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지요. 이 세상이 점점 역사가 흐르면서 희귀해져 가는 것, 없어져 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적으로 역사가 마지막을 치달을수록 점점 희귀해져 가고 없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점점 세상은 우리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1세기에 로마 시대죠. 지위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종들을 자기의 가족보다 많이 거느리고 살면서도 갖지 못해서 부러워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먹고 즐기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쾌락밖에 모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없으면서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1세기의 권력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빌라도도 그랬죠. 헤롯도 그랬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다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묻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과학도 문화도 의학도 최고조에 달하고 발달하면서 먹는 것이 풍족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냉장고는 점점 커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서 그걸 청소하려면 한 달 이상을 먹어도 그게 다 굴지 않는다고 해요. 3년, 4년 된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모르고 썩혀져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희귀해지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미움의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책망도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첫째 교회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역사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귀해지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를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을 예언하시면서 그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다고 하는 말씀이면서 또 다른 의미는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남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권면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결혼의 관계도, 형제의 관계도, 부모 자식의 관계도 점점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인간관계의 근본인 사랑은 잊혀져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면은 1절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기갈되어가는 이 시대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반드시 나눠야 될 귀중한 근본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한번 다시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귀해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체된 감격 속에 서로를 의존할 수 있는 아주 끈끈한 끈이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랑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충만케 해서 나누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사랑 앞에 서는 데 모자람이 없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 요한 일서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우리가 성경에 일곱 번을 얘기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곱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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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심에 대한 대상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4장 1절, 7절 그리고 11절 2장 7절, 3장 2절, 3장 21절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요하게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미움의 대상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미움의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7절 상반절을 봅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벽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미물 같은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대상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시선이 늘 먼저인 경우가 많은데요. 진리를 위한답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우리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노파심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요즘은 한 새로운 교우가 자리에 앉으면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 사람이 아닐까? 그런 노파심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리를 위한답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지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일단 열어주고 품어줍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은 나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운 말씀은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7절 하반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정죄보다는 격려의 말이 더 중요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내가 비로소 주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만이 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났구나 주님의 피로 났구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그랬죠. 사랑은 받는 자만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남들은 모르고 그 당사자들만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가 적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자라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넘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각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칙 속에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지요. 이종배도 아니고 여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꼭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더니 우리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구주의 자비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본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을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세움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변화를 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범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봅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10절 중간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423장 4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바로 이 십자가요. 우리가 사랑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가치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강권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은 것이고 우리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9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엄청난 착각을 하십니까? 누구도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뭡니까? 결국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이것이 뭡니까? 화목제거든요. 예수님은 난도질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창과 못으로 난도질 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희생하지 못하면 사랑은 나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 그 얘기는 equal,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를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짧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1절의 말씀 맞다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자 7절에 그랬다면 11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한 걸음 더 진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사랑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사랑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경계의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걸 주고 자기가 희생을 해야 그 사람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죠. 말로만 해가지고는 이 강팍한 대한민국 속에서 정말 전도가 이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희생이 따를 때 비로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있구나. 이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안에 우리 안에 자기를 두고 싶고 함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금년도에 표때 세운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자란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달라고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복음의 완성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실한 근거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예, 물론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다가가는 사람인가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들은 가장 쉽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림받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웃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놀라운 희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랑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로 보게 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교회 속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준비한 새 예루살렘에 부끄러움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사랑의 사람들로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